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배경 설명과 함께 쉽게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은경입니다. 얼마 전 치러진 아시아 최강의 축구팀을 가리는 아시안게임 축구 결승전에서 36년 만에 남북 대결이 성사됐습니다. 한국이 종료 직전에 결승골을 터뜨려서 28년 만에 아시아 정상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2014 인천 아시안게임에서 종합 2위를 차지했는데요. 자세한 소식은 한반도 전망대 시간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헤드라인 뉴스로 시작합니다. 국제사회는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한 지속적인 문제 제기를 통해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지적했습니다. 아시안게임에서 북한은 메달 합계에서는 10위권 밖에 머물렀지만 금메달 수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다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홍콩에서 행정장관 직선제 선거를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미국이 40년 만에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를 일부 해제했습니다. 미국에서 에볼라 감염 판정을 받은 환자가 처음 나오면서 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주요 뉴스를 정리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먼저 노래 한 곡 듣고 남북한의 주요 뉴스를 전해드리는 한반도 전망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0월 첫째 주 함께하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이윤수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이 시간 이곳에서 함께 듣겠습니다.
창밖엔 비가 내리고 내 곁엔 엽차가 끓고 내 눈은 그대 눈 닿으니 이게 꿈이 아닌가 음악이 나를 계절은 창에 흐르고 밤은 여기서 멈추니 이게 꿈이 아닌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를 데려가 창밖엔 비가 내리고 내 곁엔 엽차가 끓고 내 눈은 그대 눈 닿으니 이게 꿈이 아닌가 이 시간 이곳에서 나를 데려갔지만 이 시간 이곳에서 나를 데려갔지만 창밖엔 비가 내 곁엔 엽차가
한 주 동안 있었던 한반도 관련 소식들을 살펴보는 한반도 전망대입니다. 비오의 서울지국 박병용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입니다.
국제사회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북한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고 있다고 미국의 전직 관리들이 분석했습니다. 또 핵 문제와 함께 인권 문제의 비중이 부쩍 높아진 미국의 북한 전략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압박이 인권에 관한 북한 정권의 태도를 변화시키고 있다는 그런 분석들인가요?
그렇습니다. 로버타 코헨 브루킹스 연구소 개원 선임 연구원 같은 전문가가 대표적인데요. 미 국무부에서 인권 담당 부차관보를 지낸 코헨 연구원은 지난 1일 워싱턴의 북한 전문 웹사이트인 38로스가 개최한 세미나에서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만으로도 북한이 영향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헨 연구원은 실례로 최근 리수용 북한 외무상이 유엔 총회에 참석해 인권 대화 재개와 함께 인권 문제에 국제사회와 협력해 나갈 용의가 있다고 밝힌 점과 북한이 최근 유엔 인권이사회의 인권 상황 개선 권고를 일부 받아들이기로 한 점 등을 들었습니다. 북한이 정치범 수용소 폐지와 공개 처형 금지 등은 거부한 채 식량 접근권과 여성과 어린이 권리 신장 등에 대한 권고만 받아들이기로 했지만 개선을 약속한 사실 자체가 주목할 만하다는 설명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북한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이 핵 문제 해결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인식이 있어 온 게 사실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런 인식에 변화가 오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결코 핵 문제 해결 노력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공감을 얻고 있습니다. 특히 수용소 폐지와 억류 미국인 석방 등 북한 인권 실태가 변하기까지 북한과의 전반적인 관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없다는 게 미국 정부의 분명한 입장이라고 코헨 연구원은 상기시켰습니다. 따라서 보다 광범위하고 견고한 대화 협력 체제에 기반을 두지 않고 북한의 핵 계획에만 초점을 맞춘 협상은 장기간 지속되기 힘들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네, 미국의 북한 정책이 보다 포괄적인 방향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주장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같은 세미나에 참석한 프랭크 자누지 맨스필드 재단 대표도 특정 부분의 개선에 치우치기보다는 인권 문제와 경제, 문화, 그리고 신뢰와 안보 구축, 핵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담아 조건 없는 대북 접근 전략을 시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이 이런 움직임을 반영하는 대북 관여 전략을 적극 운영하는 것이 북한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현지 인권 상황을 효과적으로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이라는 주장입니다. 자누지 대표는 미국이 북한 전략의 초점을 플루토늄이 아니라 사람에 맞춰서 결과적으로 대북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습니다.
네,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도 최근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국내외적인 관심을 촉구했습니다. 그 내용도 소개해 주시죠.
네, 박근혜 대통령은 오늘날 국제사회가 크게 우려하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바로 북한 인권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1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건군 6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연설에서인데요.
네.
박 대통령은 북한 주민들의 삶을 개선하고 한반도의 평화통일의 기반을 구축하는데 군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이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이례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강조하고 나선 데는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짐에 따라 대북정책에서 인권 문제의 비중을 높이겠다는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네, 박근혜 대통령의 이 같은 북한 인권 문제 거론에 대해서 북한 당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북한의 각급 당국과 관영 매체들은 박 대통령의 발언이 흑수통일의 야망을 드러낸 것이라며 잇따라 박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거칠게 비난했습니다. 예를 들면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은 지난 2일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이라는 것이 실제로는 북한의 사회주의 제도를 압살하기 위한 동족 대결 정책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거리낌 없이 늘어놓은 셈이라고 밝혔다고 조선중앙방송이 보도했습니다. 또 박 대통령이 북한 인권법의 국회 통과를 촉구한 데 대해서도 인권 문제를 정치적 흉계에 도용하는 것 그 자체가 인권에 대한 가장 난폭한 유린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상당히 자극적이고 맹렬한 반응을 보였다고 할 수 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국무회의에서 북핵과 북한 인권 문제는 평화롭고 행복한 한반도를 만들기 위한 한국의 북한 정책의 핵심 사안이라고 말하고 북한이 반발이 두려워서 이 문제들에 소극적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또 북한이 연일 자신의 실명을 거론하면서 맹비난을 거듭하는 것은 그만큼 인권 문제가 아프고 가슴을 찌르는 문제이기 때문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인권법도 이미 다른 나라들은 제정이 됐는데 정작 한국에선 10년째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관련 부처에서는 앞으로 법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의 권고사항 이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네, 북한 인권 문제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북한 당국으로 하여금 반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소식 살펴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한반도 전망대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시아 경기대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종합 성적을 알아보기에 앞서 가장 많은 관심을 끌었던 축구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네,
최종 결과는 재밌게도 남남북녀가 됐죠?
네. 남자 축구는 한국이 여자 축구는 북한이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남남북녀의 결과였습니다.
네.
지난 2일 벌어진 남자 축구 결승전에서 한국은 북한을 상대로 연장전까지 가는 접전 끝에 1-0으로 승리했습니다. 양팀은 경기 내내 팽팽한 실력으로 좀처럼 골문을 열지 못하다가 연장 후반 종료 직전에 한국팀 임창우 선수의 오른발차기로 극적인 결승골이 터졌습니다. 이 경기의 승리로 한국은 1986년 서울 아시안게임 우승 이후 28년 만에 또다시 금메달의 주역이 됐고 역대로는 4차례 우승으로 이란과 함께 최다 우승 기록도 갖게 됐습니다. 이번 결승전은 특히 한국과 북한이 결승전에 맞붙어서 공동 우승을 했던 지난 1978년 방콕 대회 이후 36년 만에 결승에서 재격돌하게 돼 큰 관심을 끌었습니다. 여자 축구는 북한이 결승전에서 일본을 3-1로 꺾고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북한 선수단은 이번 대회 초반에 치러진 역기에서 아주 좋은 성적을 올렸습니다. 경기 네. 결과를 정리해 주시죠.
네, 대회 초반에 북한 역기팀이 사흘 내리 금메달을 한 개씩 따내자 한국 언론은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베일에 가려있던 북한 역기가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괴력을 발휘하더니 인천 아시아 경기 대회에서는 더욱 강한 모습으로 나타났다고 표현을 했을 정도였는데요.
네.
동아일보는 남자 역기 62kg급 경기에서 북한의 대표 선수 김은국이 다른 선수들과는 차원이 다른 실력을 뽐냈다고 전했습니다. 김은국은 이번 대회에서 세 차례나 세계 기록을 새로 썼습니다. 남자 역기 56kg급 경기에 나선 엄윤철도 세계 신기록과 아시아 신기록을 세우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 역기 선수들은 여자 58kg급의 리정화, 여자 75kg급의 김은주를 포함해 모두 4개의 금메달을 쓸어 담았습니다.
네, 예전과는 보는 각도가 많이 달라진 것 같긴 하지만 아직도 스포츠 경기에서 남북한의 대결은 많은 관심을 끕니다. 이번 대회에서는 종목별로 결과가 어땠나요?
네, 축구는 말씀드린 대로 남남북녀가 됐었죠.
네.
아시아 정상권의 북한 여자 축구는 지난달 29일 4강전에서 한국에 2-1로 역전승을 거뒀습니다. 한국 대표팀은 대등한 경기를 펼치고도 후반 추가 시간에 결승골을 내줬기 때문에 아쉬움이 컸었고
네.
영국 프로축구에서 활약하고 있는 지소연을 비롯한 선수들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역도에서도 북한은 세계적인 기량을 과시하며 한국을 압도했습니다. 또 여자 탁구 단체전에서 북한 대표팀은 8강전에서 한국과 만나 3대1로 승리를 거두고 4강에 진출했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종목에서는 한국이 대부분 한수 위의 실력을 뽐냈습니다. 특히 한국 복싱은 북한과의 대결에서 모두 승리하는 매서운 펀치를 날렸습니다.
네.
또 다른 격투기 종목인 유도에서도 북한은 한국을 넘어서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큰 경기로 주목을 받았던 남자 기계체조 도마에서 한국의 양학선과 북한 리세광의 대결도 리세광이 큰 실수를 하면서 양학선의 승리로 끝났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북한 선수단을 지켜본 한국, 남한 관중들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경기에 나서는 선수들이야 남북 대결에 나서게 되면 심리적으로 더욱 긴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한국 관중들은 최근 들어서 남북 대결이 아닐 때는 물론이고 남북 대결이 벌어져도 승패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지난 1일 북한과 일본의 여자 축구 결승전이 벌어진 인천 문학경기장에는 북한 선수단 60여 명뿐만 아니라 한국의 시민단체 등으로 구성된 남북공동응원단과 인천 시민들도 북한 팀을 열렬히 응원했습니다. 경기가 끝난 뒤 북한 여자축구대표팀의 김광민 감독은 기자회견에서 남측 응원단의 열렬한 응원을 보면서 조국 통일을 바라는 남한 국민들의 마음을 봤다며 고마움을 표시했습니다.
그러면 이번 대회에서 한국의 성적은 어땠습니까?
한국 선수단의 당초 목표는 금메달 90개 정도로 종합 2위가 목표였습니다. 금메달 목표는 달성하지 못했지만 중국에 이어서 종합 2위는 달성했습니다. 한국은 3위인 일본과는 금메달 수에서도 또 메달 합계 순에서도 앞질렀습니다. 북한은 메달 합계에서는 10위권 밖이지만 금메달 수에서는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이후 12년 만에 다시 10위권 안에 들었습니다.
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가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 비용 등을 지원하는 문제는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네, 아직 최종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네.
한국 정부는 북한이 원할 경우 인천 아시안게임에 참여한 북한 선수단과 대표단의 체류 비용 대부분을 지원하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한국 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30일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최종 비용이 구체적으로 나오고 나서 남북협력기금 지원 규모를 정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돈을 받는 주체가 아시안게임 조직위원회 등이어서 북한 선수단이 떠나고 나도 실무적인 문제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 선수단의 대회 참가비와 선수촌 숙식비 그리고 방송장비 임대료 등을 포함해 최대 미화 95만 달러가량의 지원을 해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02년 부산 아시안게임 때 남북협력기금에서 북한 선수단의 한국 체류 비용으로 82만 달러를 지원했습니다.
네, 인천 아시아 경기대회에서 북한과 한국의 경기 결과 살펴봤습니다. 화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외국 의료진이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치료를 위해 최근 방북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북한의 의료시설과 김제일 위원장의 건강 상태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신병을 치료하러 북한을 방문했던 프랑스 의사가 김 위원장의 담당 의료진과 병원 시설에 대해 밝힌 내용이 있습니다. 먼저 이것부터 전해주시죠.
네, 과거 평양을 여러 차례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치료했던 프랑스 의사 프랑스와 자비의 루 박사가 지난 1일 로이터통신에 북한 최고 지도자 전담 의료진과 시설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루 박사는 북한 의사들의 의료 지식이 상당한 수준이었으며 치료에 대해 논의할 때는 마치 유럽의 의사들과 얘기하는 것 같았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의료진이 자신과 같은 수준이었고 의료시설도 매우 좋았다는 겁니다. 루 박사는 지난 2011년 12월 김정일 위원장이 사망한 뒤 AP통신에 2008년 당시 평양 적십자병원에서 김 위원장을 치료했다고 말했습니다. 루 박사는 당시 적십자병원에 갔을 때 김정일 위원장은 의식을 잃은 채 위중한 상태에 있었지만 자신과 동료들의 치료로 회복된 게 확실하다고 말했습니다. 북한 소식통들에 따르면 적십자 병원은 평양에서 희귀 질병을 주로 취급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런데 로이터 통신은 이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말년에는 적십자 병원이 아닌 다른 곳에서 진료를 받아왔고 김정은 제1위원장도 현재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그곳이 봉화 진료소일 것으로 보도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위성사진 분석에 따르면 봉화 진료소는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고
네.
헬기장이 있으며 지난 2008년 김정일 위원장이 뇌졸중을 앓은 이후 대대적인 확장 공사가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북한 지도부에 대해 연구하고 있는 영국의 마이클 매든 씨는 로이터 통신에 김정은 제1위원장이 치료가 필요하다는 권고를 받았다면 봉화 진료소 의료진이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전문가들에 따르면 봉화 진료소는 외부에서 거의 보이지 않는 곳에 요새처럼 위치해 있으며 북한 최고위급 특권층과 그 가족들만 이용이 가능합니다.
네, 특권층만 이용할 수 있는 곳이군요. 그러면 뭐 일반 주민들에게는 말 그대로 그림의 떡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북한에서 일반 주민들은 장마당에서 현금을 내야 약을 구입할 수 있는 형편이며 경제정책 실패로 대부분의 의료시설이 열악하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습니다. 제임스 호이어 초대 북한 주재 영국 대사는 이 통신에 북한 내 지방진료소의 경우 맥주병을 링거용으로 재활용할 정도로 열악하며 의료진은 있어도 시설과 장비는 거의 없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또 김정은 제1위원장 가족이 아버지처럼 특별한 의료시설이 갖춰진 별장에서 요트와 제트스키, 승마를 즐긴다며 김씨 일가의 휴양과 요양 형태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김정은 제1위원장이 한 달 가까이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변에 대한 각종 추측과 소문이 확산되고 있는데요. 왜 이런 현상이 생깁니까?
네, 김정은 제1위원장에 대해 이렇게 추측이 난무하는 가장 큰 이유는 북한 당국이 최고 지도자의 신상에 대해 비밀주의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주 기록영화를 통해서 김 제1위원장이 불편한 몸이라고 언급했지만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나마 불편한 몸이라고 밝힌 게 매우 이례적일 정도로 북한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신상이나 건강, 사생활은 철저한 비밀에 속합니다.
네.
하지만 북한의 이런 상황은 국민의 알 권리를 우선으로 하는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일입니다.
네, 그렇죠. 미국에서는 이 대통령의 일거수일투족이 모두 국민의 관심사이자 뭐 언론의 감시 대상이라고도 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죠.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은 재임 시절 9.11 테러와 허리케인 카트리나 재해 때의 행적이 도마 위에 올라서 여러 시간 관련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받아야 했습니다. 이런 과정은 국민들에게 언론 브리핑 등을 통해서 자세히 공개됐습니다. 자유민주사회에서 대통령의 일정은 매일 인터넷을 통해 대중에게 공개되고 심지어는 휴가나 골프 등 사적인 활동 역시 국민에게 전달됩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자유민주 국가에서는 국민들이 지도자의 동향에 관심을 갖는 것은 일종의 권리라고도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 이유에 네.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자유민주 국가에서 대통령이나 수상은 국민이 선출했기 때문에 국민이 지도자의 동선을 아는 것은 당연한 권리로 여겨집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보좌관을 지낸 수미 테리 컬럼비아 대학 선임 연구원은 미국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기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가 국민을 섬기며 질문에 답할 의무가 있지만 그러나 북한은 국민이 오히려 지도자와 정부를 섬겨야 하기 때문에 완전히 대조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네, 박병영 기자와 함께 남북한의 주요 뉴스 살펴봤습니다. 노래 한 곡 듣고 지난 한 주간 뉴스의 중심에 선 인물을 살펴보는 화제의 인물 이어가겠습니다. 윤희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널 닮아가는 이유 함께 듣겠습니다.
내가 너를 닮아가는 것 사랑하기 때문인 거야. 두 눈을 감고 나를 느껴봐. 가만히 그대로 널 사랑하면서 내 마른 가슴은 예쁘게 반짝이는데 너는 내 마음 알까. 내가 너를 알기 전에는 나와 상관없는 일들을 무심히 버린 것이 많았지만 내가 너를 알고 나서는 나를 바라보는 미소가
محترم قانونپو محمد سرور دانش معاون دوم ریاست جمهوری است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محترم یونس قانونی معاون اول اسبق ری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محترم احمد جا مسعود معاون اول سابق ریاست جمهوری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محترم استاد کریم خلیلی 지난달 29일 아프가니스탄에서 취임한 아슈라프 가니 신임 대통령입니다. 가니 대통령은 지난 2001년 미국의 아프간 침공 이후 처음으로 민주적인 정권 이양을 통해 대통령이 됐습니다. 하지만 취임 과정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대통령 선거의 경쟁자였던 압둘라 압둘라 후보와 2차 결선 투표까지 치렀고 이후에도 압둘라 후보가 선거 결과에 굴복하지 않으면서 당선 확정까지 석 달 이상이 걸렸습니다. 결국 두 후보가 권력을 나누기로 하고 가니 후보는 대통령을, 압둘라 후보는 총리 격인 최고 행정관을 맡았습니다. 1949년생으로 올해 65살인 가니 대통령은 정치인이 되기 전에 미국에서 오랜 시간을 보냈습니다. 레바논 베이루트의 아메리칸 대학을 졸업한 뒤 1977년 미국으로 건너와 뉴욕 콜럼비아 대학에서 석사학위를 받았고 미국 여러 대학에서 교편을 잡기도 했습니다. 1991년에는 워싱턴에 있는 세계은행에 취직해 러시아 경제 전문가로 일했고 미국 시민권도 받았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아프간을 떠나온 지 24년 만인 2001년 카불로 복귀했습니다. 미국이 탈레반을 축출하고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본격적으로 정치인의 길에 들어선 겁니다. 가니 대통령은 전임 카르자이 정부에서 재무장관을 지내며 아프간 정부의 핵심 인사로 떠올랐습니다. 조세 체계를 세우고 새 화폐를 도입하는 등 주요 정책을 주도했습니다. 또 부패 척결에 앞장서서 국민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가니 대통령의 대선 도전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9년에도 입후보했었지만 3%의 득표율로 4위에 그치며 고배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이번 선거는 달랐습니다. 포용적이지 못하다는 이미지를 깨고 다양한 정치 세력을 자신의 편으로 끌어들였습니다. 1차 투표에서는 압둘라 후보에게 패했지만 결선 투표에서 승리하는 대역전극을 이끌어냈습니다. 가니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무엇보다 분열된 아프가니스탄의 통합을 위해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주 화제 인물 아슈라프 가니 아프가니스탄 신임 대통령이었습니다.
뉴스가 쉬워집니다. 뉴스가 재밌어집니다. 좀 더 가까워진 세상. 뉴스 듣기, 세상 보기에서 만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뉴스 듣기 세상 보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을 살펴보는 오늘의 세계 시간입니다. 김근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는 홍콩에서 벌어진 민주화 시위에 세계의 관심이 모아졌었습니다. 이 소식부터 알아볼까요?
네, 지난주 홍콩에서는 오는 2017년에 열리는 행정장관 선거에 완전 직선제를 요구하는 도심 점거 시위가 계속됐습니다. 특히 네. 중국의 건국 기념일인 지난 1일에도요, 휴일을 맞아서 시위 규모는 오히려 더 불어났었고요. 홍콩에서는 건국 기념일 축하 불꽃놀이마저 취소가 됐었습니다.
네, 시위대의 요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입니까?
네, 이 행정장관을 온전히 홍콩 시민들의 손으로 뽑을 수 있게 하라는 건데요.
네.
이 홍콩은 100년 넘게 영국의 식민지였지만 지난 1997년에 중국으로 반환되지 않았습니까?
네.
중국은 홍콩을 반환받으면서 50년 동안 홍콩의 자치권을 인정하기로 약속을 했고요. 그래서 과거 영국 총통이었던 홍콩 행정수반의 역할은 행정장관이 맡게 됐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행정장관은 홍콩 시민들이 뽑는 거죠?
네, 이 현재의 렁추닝 행정장관까지는 간접선거로 선출을 했고요.
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홍콩 시민들의 요구를 받아들여서 2017년부터 직접 선거를 실시하기로 했는데요.
네.
문제는 후보의 자격입니다. 이 중국의 중앙정부가 전인대 결정으로 친중국위원회에서 과반 이상의 지지를 얻은 인사만 홍콩 행정장관 선거 입후보가 가능하게 정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친중국위원회라는 게
친중국 인사들로 구성이 된 입후보 심사위원회죠.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입후보 하겠다는 인사들을 심사를 해서 이 중에 이제 과반의 지지를 얻은 후보만 이제 입후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건데
네.
결국 그렇게 되면은 직접 선거로 행정장관을 선출을 하더라도 결국은 친중국 성향의 인사밖에 뽑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은 네네. 인사는 이 앞서 말씀드린 이 심의위원회에서 다 걸러졌을 테니까요.
네. 직선제의 취지가 퇴색한다고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홍콩 시민들이 반발할 수밖에 없겠군요.
네. 그래서 지금까지 사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고요. 여러 차례 관련 시위가 있었습니다. 특히 가장 큰 규모였던 건 지난 7월에 홍콩 반환 17주년 기념일에도 민주화 요구 시위가 있었는데 당시 네. 시위대 추산은 최대 50만 명, 경찰 추산도 10만 명이 시위에 참가했다고 합니다.
네.
이 홍콩 인구가 750만 명 정도인 점을 고려할 때 만약에 50만 명이 나왔다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민주화 요구에 동참한 것이죠.
네. 그런데 이번 시위가 특히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이유는 뭔가요?
이제 당시 시위의 경우에 이제 정해진 날짜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목소리를 내는 데 그쳤다면
네.
이번에는 시위대가 무기한으로 도심을 점거하고 홍콩 당국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줄 것을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번 시위는 학생들이 주도를 했는데요.
네.
시위대는 홍콩 정부와 중국 중앙정부가 자신들이 요구하는 완전 직선제를 받아들이도록 촉구를 했고요.
네.
또 홍콩 정부가 시위를 중간에 강제 진압하자 렁추닝 현 장관의 사퇴까지 요구했습니다.
이번 진압 과정에서 최루탄까지 동원이 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사실 홍콩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었는데요.
네.
지난 주말에 시위대가 도시를 점거하고 시위대 규모가 불어나자 경찰이 강제 해산을 시도했고요.
네.
그 과정에서 홍콩의 중국 반환 이후 처음으로 이 시위 진압에 최루탄 또 최루액까지 네. 등장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네. 이 홍콩 정부의 이런 조치는요, 오히려 네. 시민들의 분노를 일으켰는데요.
네.
시민들이 텔레비전 방송에서 이제 어린 학생들에게 최루탄, 네. 최루액까지 동원해서 시위를 진압하는 모습, 또 학생들이 경찰들에게 끌려가는 모습, 이런 장면들이 방영되자
네.
오히려 더 큰 시민들이 시위에 참가를 했고 그러면서 시위 규모도 10만 명 이상으로 불어났었습니다. 네.
그래서 제2의 태난먼 사태가 일어나는 건 아니냐, 뭐 그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네.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학생들이 시위를 주도했다는 점도 굉장히 인상적인데요.
그렇습니다. 이번 시위는요, 사실 2주 전에 대학생들의 수업 거부 시위로 시작이 됐습니다. 처음에는 몇천 명 규모였죠. 하지만
네.
이후에 중고등학생들까지 동참을 하면서 또 시민들도 말씀드린 대로 가세를 했고요.
네.
국제사회의 이목을 집중시킨 대규모 시위로 번진 겁니다. 또 외국 언론들은 그 17살 소년, 중학교 때부터 이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이 정치 참여 단체를 만들었던 17살 학생이 이번 시위에도 핵심 자리 역할을 하는데도 주목을 했었고요.
네.
미국을 비롯한 전 세계 언론들도 시위 현장을 시시각각 보도했죠.
네, 하지만 이런 요구에도 불구하고 중국 중앙정부의 입장에는 변화가 없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이 중국 지도부는요, 전인대 결정, 또 기본법은 반드시 지켜줘야 한다면서 시위대의 요구를 거부했고요.
네.
또 렁추닝 호주 홍콩 행정장관에게 신임을 보내기도 했죠. 오히려 시위대가 불법적인 선동과 점거농성으로 홍콩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주고 있다고 중국의 관영 매체들이 일제히 비난을 했고요.
네.
또 친중국 세력과 시위대가 충돌하면서 부상자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지난주 홍콩 도심을 점거한 채 계속된 민주화 시위에 관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번에는 미국과 베트남 관계에 관한 소식입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일부 해제했죠?
그렇습니다. 미국의 존 케리 국무장관이 지난 2일에 워싱턴을 방문한 팜 빙밍 베트남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회담을 했는데요. 회담 후에 미 국무부는 베트남에 대한 살상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일부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베트남 전쟁 이후인 지난 1975년에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취했는데요. 말씀하신
네.
대로 이후 40년 만에 살상무기에 대한 금수 조치가 일부 해제된 것이죠.
네, 이렇게 무기 금수 조치 해제의 배경은 뭔가요?
국무부 제인사키 대변인이 성명에서 밝히고 있는데요. 베트남의 해양 안보 강화 노력을 지원하고 베트남의 지역 해양 안보 체계에 완전히 편입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일부 살상 무기의 수출 금지 조치를 해제했다고 밝혔는데
네.
이 베트남과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후에 이제 베트남은 해양 안보 강화를 위한 여러 가지 이 조치들을 취해왔고요.
네.
그러면서 미국 무기의 수입도 추진을 했었죠.
네. 그렇다면 미국이 수출하는 무기도 결국은 이 말씀하신 것처럼 해양 임무 관련된 것이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무기를 수출할지는 아직 밝히지 않았는데요.
네.
하지만 사키 대변인은 이번 조치로 베트남에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을 수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로를 들고 있습니다.
네.
베트남의 광활한 해안선을 순찰하고 또 구조와 재난 대응 등의 임무에도 이 무기를 장착한 순시선이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네.
사키 대변인은 또 이번 수출 금지 해제 조치는 해양 안보 관련 무기에만 한정이 되고 뭐 탱크 같은 이런 다른 목적의 무기는 여전히 수출이 금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동안에는 베트남에 대한 미국의 무기 수출이 전혀 없었습니까?
그건 아닙니다. 무기를 살상과 이제 비살상 무기로 나눈다면 이 비살상 무기 또 일반 군사 장비에 대한 수출은 지난 2006년에 이미 해제가 됐습니다. 미국은 최근에도요 무장을 하지 않은 순시선을 베트남에 수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보를 비롯한 이 미국과 베트남의 협력이 강화되면서 또 현지의 안보 상황이 변화하면서 일부 살상 무기의 수출도 허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미국 내에도 있었는데요. 특히 미국 상원은 지난달 18일에 관련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이 결의안 내용을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의 인권이 개선됐고 또 베트남의 해양 안보가 미국의 국익과도 관련이 있다면서
네.
바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해양 살상 무기에 대한 수출 금지 해제를 검토하도록 촉구를 했는데 이 촉구를 받아들여서 미국 정부에서 미국 국무부에서 지난주에 이 해제 조치를 발표한 것이죠.
네, 특히 말씀하신 대로 이번 결의안에서 베트남의 인권이 개선됐다고 이렇게 인권 문제를 언급한 것이 이례적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무기 수출과 인권이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네.
미국은 전체적인 외교 정책에서 인권을 높은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무부도요 지난 2일에 이제 이 무기 금수 해제 조치를 발표하는 성명에서 이 베트남의 인권이 개선됐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말씀을 드리면 베트남이 올해 들어서 11명의 양심수를 석방했고요. 또 지난해에는 115개의 기독교 교구를 인가했고 또 유엔의 고문금지 협약에 가입했고 형사법과 형사기소법도 개선했다고 조목조목 성명에서 국무부가 밝히고 있습니다.
네.
케리 국무장관도요. 민 부총리와의 만남에서 두 나라 관계가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베트남의 추가적인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인권 문제를 강조했고요.
네.
또 케리 장관은 이날 저녁에 열린 경제 관련 행사에서도요. 베트남이 현대적인 국가가 됐고 또 미국의 중요한 협력국이 됐다는 점을 다시 한번 언급했습니다.
네. 그럼 다시 이 미국의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로 돌아가서요. 미국이 해상 초계기 판매를 검토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저희도 앞서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P3, 뭐 영어로는 P3죠.
네.
오라이언이라는 해상 정찰기입니다. 조금 소개를 드리면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196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생산했고요. 해양 정찰, 특히 대잠수함 정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초계기입니다.
네.
미 해군을 비롯해서요. 한국 해군, 또 일본의 해상 자위대도 현재 운영하고 있는 그런 정찰기인데
네.
이 P3 초계기는 제가 1960년대부터 생산됐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과거 이 베트남 전쟁 때도 투입이 됐던 비행기인데 이제는 미국이 베트남에 수출을 추진한다니까 그동안 참 많은 변화가 있었다.
그렇군요.
격세지감이 있었다고 느낄 수가 있고요.
네.
아직 수출이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고위 관리들이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힌 만큼 수출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베트남이 미국으로부터 말씀하신 이 P3, P3 초계기와 해안 순시선 수입을 추진하는 건 아무래도 해상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거겠죠?
그렇습니다. 뭐 의도는 분명하게 보이는데요.
네.
베트남은 중국과의 영유권 갈등이 그동안 고조되어 왔습니다. 이 중국이 얼마 전에 베트남이 영유권을 주장하는 해역에 예고 없이 석유 시추 시설을 보내서 시추 작업을 강행한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네.
또 인근 도서에서도 해양 관련 시설을 설치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는 반중국 시위가 가열되면서 사망자까지 발생을 했었죠.
네.
한편 이 미국의 이번 금수 조치 해제에 대해서 중국이 강하게 반발할 거란 예상도 나오고 있는데요. 영유권 분쟁에서 베트남을 지지하고 중국을 압박하려는 의도로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젠사키 미 국무부 대변인은요, 성명에서는 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금수 해제 조치가 중국과의 영유권 분쟁과는 무관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이 베트남과 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협력을 강화해 왔는데 이제 안보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고 있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8월에는 우크라이나와 시리아, 이라크 사태 같은 매우 긴박한 현안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요.
네.
이 마틴 댐프시 미 합참의장이 직접 베트남을 방문했었습니다. 당시 댐프시 의장도 두 나라의 군사협력 관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이 무기금수 해제 조치를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었죠.
네, 지금까지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무기 수출 금지 조치를 40년 만에 일부 해제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미국 국내 소식입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처음으로 에볼라 감염 판정을 받은 환자가 발생해서 미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뭐 사실 에볼라 환자가 한 명이 발생했는데도 불구하고 미국
네.
전국이 굉장히 긴장을 하고 미국 언론들도 이 소식을 시시각각 보도했었습니다. 지난주에요.
네.
특히 이제 이 환자가 처음 갔던 병원에서 좀 더 빨리 환자를 격리시키고 다른 일반인들과의 추가 접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네.
돌려보냈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요.
네.
또 질병통제당국도 이 환자의 에볼라 감염 사실이 확인된 후에도 이 대응이 부실했다 이런 지적이 알려지면서 오히려 이제 국민들의 우려가 더 커진 거죠.
네, 왜 이렇게 대처를 부실하게 했을까요?
일단 병원 측도 실수를 인정을 하고 있는데요. 문제 환자는 라이베리아 출신의 40대 남성 토마스 에릭 덩컨으로 알려졌죠.
네.
가족들이 이제 신원을 밝힌 건데요. 이 남성은 지난달 20일에 미국의 가족들을 방문하기 위해서 텍사스 댈러스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4일 후인 24일부터 고열 증상이 나타났고요. 26일에 병원에 갔는데 이 남성이 에볼라 의심 증상을 보이고 또 이 서아프리카에서 왔다는 것을 간호사에게 밝혔는데도 이 격리 조치가 되지 않고 집으로 되돌려 보냈다는 거죠.
네.
이 병원은 유감스럽게도 소통 과정에서 이 사실이 완전히 전달되지가 않았다. 또 환자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반영되지 못했다 이렇게 말은 했는데요.
네.
하지만 이 환자를 초기에 격리시키지 못한 에볼라 감염 우려가 있는데도
네.
책임을 피할 수가 없게 됐죠. 이 환자는 결국 이틀 만에 더욱 심각한 증상으로 병원을 28일에 두 번째 찾은 후에야 격리가 됐고 위중한 상태죠.
네, 그러니까 증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격리되기까지 나흘이라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 나흘 동안 많은 사람들을 만났을 텐데 전염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지 보건당국은요. 던컨과 직접 접촉한 것으로 확인된 사람은 이 가까운 친지를 포함해서 18명이고요. 간접 접촉자는 100명이 넘을 수도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와,
정확한 숫자는 아닌데요.
네.
그래서 이들의 상태를 살피고 있다고 밝혔고요. 또 이들 중에는 어린이를 비롯해서 학생 5명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도 학교에 갔던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또 어른들 중에는 유사 증세를 보이는 사람들이 있어서 별도로 격리되기도 했고 아무튼 만약에 미국에서 2차 감염이 발생한다면 더욱 심각한 것이죠.
네, 덩쿵과 접촉한 학생들이 학교에도 갔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많은 학생들이 접촉하는 학교에서 이 에볼라가 퍼진다면 정말 심각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하지만 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 보건당국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네. 이 에볼라의 특징이 에볼라는 증상이 나타나기 전에는 전염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잠복기에는 전염이 안 되는 거고요.
네.
또 전염도 공기 중으로는 불가능하고 환자의 체액과 접촉했을 때만 전염이 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던컨이 직접 접촉했던 학생들이 학교에 가긴 했지만 이 당시에는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예, 전염 우려는 없다는 것이죠.
네.
따라서 보건당국도 던컨과 직접 접촉했던 학생들만 격리를 하고 학교는 그대로 수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네.
예, 하지만 학교 앞에서는 이 걱정을 하고 있는 부모들이 와서 이제 수업을 중단하라는 그런 시위를 벌이는 장면도 이제 보도가 됐었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우려는요. 던컨이 네. 이제 라이베리아에서 텍사스 올 때까지 직항편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비행기를 두 번 갈아탔는데 벨기에 브뤼셀 공항과 또 저희가 방송을 하는 이곳 워싱턴에서 멀지 않은 덜레스 공항입니다.
네.
그래서 뭐 당시 공항을 또 이용했던 사람들이
네.
우려를 하기도 했는데 보건당국은 역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덩컨이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전염 가능성은 없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하지만 미국 전국적으로 우려가 커지면서요. 비행기를 타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다. 뭐 이런 우려 때문에
네.
항공사들의 주가가 내려가기도 했고 또 손을 소독하는 소독제 이런 것들은 더 불티나게 팔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만큼 미국인들의 걱정이 큰 것이죠.
네. 그렇다면 이 덩콘이 어떻게 에볼라에 감염됐는지도 밝혀졌습니까?
가족들이 이제 언론에 밝힌 내용이 있는데요.
네.
던컨이 라이베리아에서 이제 텍사스로 오기 직전에
네.
에볼라에 감염된 임산부를 도왔다고 합니다. 임산부가 병원에 이제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갔다가 더 이상 환자를 수용할 수 없다고 거부당하자 이 던컨이 임산부가 집까지 갈 수 있게 도왔다는 건데요.
네.
이 임산부는 결국 나중에 집에서 사망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 과정에서 에볼라에 감염됐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이것이 직접적인 감염 원인으로 확인된 것은 아니고요. 또
네.
이 사실이 밝혀지면서 이 던컨이 입국할 때는 이 에볼라 환자와 접촉했다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것은 이 거짓말을 한 게 되는데 이 라이베리아 당국은 덩컨이 만약 치료 후 라이베리아로 돌아온다면 이 문제 때문에 기소될 수도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김근선 기자와 함께 지난 한 주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난 소식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이제 뉴스 듣기 세상 보기도 문을 닫을 시간이 됐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물러가겠습니다. 애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경이었습니다.